오늘은 아사셀 염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사셀 염소는 또 뭐고 그게 무슨 십자가 사랑과 무슨 연계가 되나 싶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건 그런 궁금증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 절기인데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날에 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뜻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이 굉장히 장엄하고 복잡합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앞에부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구별된 삶을 삽니다.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그 준비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혹이나 그 가운데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거나 더러운 것이 들어오거나 하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미운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일주일 전부터 벌써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합숙구로 함께 거하면서 이 대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보좌하는 그 제사장들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절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또 더 재밌는 것은요. 내일이 대속죄일이면 하루 전날에 이 대제사장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속죄일까지 잠을 못 자도록 그래서 졸지 않도록 이 젊은 아홉 명의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계속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요. 막 큰 소리로 막 말씀을 읽고 그래서 참 졸려고 하면 그렇게 못 졸게 계속 큰 소리 읽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그 철저한 그 준비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잡하고 장엄한 그 과정들 속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염소예요. 두 염소. 아사셀의 염소 그리고 속죄의 염소. 그래서 두 염소를 반드시 준비해야 됐어요. 속죄제 염소와 아사셀 염소. 그래서 두 염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되어 있어요. 두 염소를 준비해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뽑혀진 대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용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쓸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아사셀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죠. 어떻게 제비가 뽑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먼저 이 속죄제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줄을 묶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제비 뽑은 결과에 따라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속죄제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줄을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두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얘기하죠.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잡아서 이 염소, 제비를 뽑혀진 이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낸 후에 그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회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회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 피를 막 뿌려요. 뿌려요. 이것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이 흠없는 염소가 피 흘려 죽은 것은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표지요. 예표예요. 예표. 왜 피를 흘리게 했을까? 왜 피를 흘리게 했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속죄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 속죄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 죄를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즉 죄 없이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속죄의 은혜예요. 바로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 제물로 이 한 염소를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죠. 아사셀 염소는 그 뿔에 붉은 줄을 묶어요. 그 뿔에 붉은 줄을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10절인데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얘기합니다.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죽이지 않아요. 결코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사셀을 위한다라고 하는 위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히브리어의 언어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견해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여기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시는 바 같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즈 염소,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하는 염소의 뜻과 아잘이라고 하는 떠나보내다, 내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아사셀, 즉 떠나보내는 염소 또는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견해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사셀은 쫓겨난 악령, 귀신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아잘젤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잘젤이 이 유마된 것으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죠. 사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즉 죄의 장본인인 아잘젤이 사는 이 광야에 내보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쫓아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견해는 아사셀은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람어 아잘의 강조형이라는 거죠. 강조형, 그게 뭐냐면 아예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전혀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요. 종합적으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전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 이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위 세 가지 그 견해를 정리하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해석이 뭐 달라도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아사셀은 첫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멀리 떠나야 하는 존재예요. 어쨌든 아사셀의 위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야 하는 존재. 두 번째는 어떤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상징인 광야로 떠난다는 거예요. 광야. 그렇죠?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좋은 곳이 아니에요. 풀이 초장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광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짐을 지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하는 거죠. 이 아사셀의 역할은 뭐냐? 속죄의 짐을 져요. 속죄의 짐을 지고 광야로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아마 아셨을 텐데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죄의 질고를 지고 떠나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절차를 보면 이것을 좀 더 확연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더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 위에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요. 낱낱이 고백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이 무흠한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죄의 전가의 행위예요. 죄의 전가 행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금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낱낱이 죄를 막 고백해요. 막 전가를 하지요. 그렇게 안수 기도가 끝난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들은 이 아사셀 염소에게 막 침을 뱉고 막 욕을 하고 더럽다고 막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그런 의식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침을 뱉어요. 막 조롱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 막 더럽다고. 왜냐하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발길을 치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토록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 인파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던 그들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의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이중전가라고 해요. Dual imputation이라고 하는 이중전가라고 하죠. 이중전가. 사도 바울이 이 이중전가 Dual imputation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불의를 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가 뭐냐? 죄를 삼으신 이유는 결국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짓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얘기해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무슨 얘기예요? 결코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멀리 가거든 그때는 놔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놔주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때 제사장이 외치는 거죠. 제사장이 큰 소리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떠나갔도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도다 라고 외치면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막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갔도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도다 외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멀리 멀리 사라진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모든 씻기지 못할 더러운 죄의 요소들을 그 몸에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그분이라는 거죠. 탈무드 미시나에 보면 간혹 이 아사셀 염소가 돌아오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겁을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질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다 한 몸에 담고 짊어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로 간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괜찮겠어요? 이제는 떠나갔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다 속죄함 받았다. 라고 선언이 되었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즐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절벽에서 밀어터려서 발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거나 또는 몽둥이로 때려서 이렇게 쩔뚝거리게 만들어서 짐승에게 날짐승에게 잡혀먹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는 고사하고 손가락질, 침뱉음, 모욕을 주는 일들, 부끄러움을 주는 일들 그런 건 뭐 둘째치고 아예 꺾고 상하고 발로 차고 아예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엄청난 피 흘리심과 그 엄청난 찢기심과 그 엄청난 꺾이심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시키고 이것이 광야로 가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해요. 홀가분하다, 괜찮다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아사셀 염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속죄 제사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는 만약에 그림자라고 하면 이 신약의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표라고 할 때 상징이라고 할 때 신약의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진짜요. 이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라고 하면 이 신약의 십자가는 그 원형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카피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제사는 이 십자가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에요. 이 구약의 이 제사가 스케치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십자가는 완전한 완벽한 작품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 엄청난 이 제사의 내용들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엄청난 이 제사의 것들은 예표예요. 주 오심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외로이 쓸쓸히 광야에 죽을지 모르는 아니 죽음의 자리인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표이지만 신약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사랑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22절 중간절에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렀던 얘기예요. 아사셀의 염소가 이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멀리 멀리 떠나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는 왜 사랑이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캐묻지 않는 의인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두 염소 중에 속죄제 염소는 죽어서 그 피가 서쪽인 방향인 지성소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이 동쪽 문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염소가 결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죄사함 받아 의인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캐묻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흉측한 죄인도 용서함을 받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이상 죄책감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왜 사랑이냐?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왜 사랑입니까?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사랑인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추측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혹 사망의 먹구름들이 있다면 그 사망의 먹구름이 물러가길 바랍니다. 사망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그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움트는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의 삶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세요.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주의 삶으로 끝났어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사랑이냐? 저주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셀 염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사셀 이 염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떠난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저주 아닙니까? 저주죠. 사실 죽으라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동물들에게 날짐승에게 잡혀먹히라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주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거 저주 아닙니까? 완전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주받은 거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그토록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저주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는지, 그럴 자격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삶에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앙상한 가지에서 꽃을 피우듯이 이번 고난 중간에 더욱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은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는 상황과 다양한 삶의 욕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주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이 아사셀 염소처럼 찢기고 상하며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셨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생명의 기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을 드리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함의 모습과 죄의 허물들을 아사셀 염소처럼 결코 돌아올 수 없도록 떠나보내게 하시고 이젠 주의 진리로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죄 없으신 주 독생자 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에 지신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주.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주의 양 되게 하소서.
사랑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요 은혜요 죽음임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동안 더욱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살펴본 십자가 예고편 아사셀 염소가 보여준 의미를 기억하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침을 뱉고 더럽다고 욕하고 발길로 차는 그런 악함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께는 죄의 전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의 의를 덧입혀 의인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의 삶에서 복된 인생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세셀 염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해 한국 교회와 양조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